로마서 11번 메시지 그리스도와의 연합. 로마서 5장 12절은 로마서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전환점은 죄도에서 죄로, 위치에서 인격으로, 칭의에서 거룩으로, 또는 구원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방향을 바꿔 우리의 행위 대신 우리의 인격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로마서의 첫 4장 반에서 바울은 사람 자신이 아닌 사람의 행위에 관심을 두었고 타락된 사람의 죄의 행위가 모두 언급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타락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상태와 한계와 위치의 변화였습니다. 아직 사람 자신이나 사람의 본성이나 성분의 변화는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처리되었고 상태가 바뀌었지만 사람 자신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바울은 사람 자신을 다룹니다. 우리는 사람의 상태와 상황과 환경과 위치에서 전진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앞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은 모두 처리되었고 삶은 씻어지고 사함받고 의롭게 되고 화목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되는 것은 사람 자신입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로마서 5장부터 8장에서처럼 사람이 철저히 드러난 곳은 없습니다. 이 4장에서 사람은 바울에 의해 세밀히 밝혀집니다. 바울은 병든 사람을 진단하기 위해 각가지 모든 영적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의 이 부분에서 드러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속에 죄가 있는 사람이며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정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탄의 악한 성분, 즉 죄라는 도구로 중독되었습니다. 사람은 철저한 죄인입니다. 끔찍스러운 행위에서 뿐 아니라 그의 인격과 본성에서 그러합니다. 사람의 존재에 있어서 그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죄는 사람의 타락된 몸 안에 있으며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심판받고 정죄받았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계속 나아가기 전에 로마서 5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두 사람과 두 행동과 왕롯하는 네 가지로 인한 두 결과에 대하여 다시 보기 원합니다. 이 문제들은 메시지 10번에서 간단히 언급되었지만 다른 방면에서 본다면 더 유익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아담에 속한 모든 것과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 사이에 분명하고도 뚜렷한 한계를 짓고자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린 회개할 때 사용되는 차변과 대변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차변란과 대변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 우리는 계산을 하거나 회개를 합니다. 나는 영적 일에 있어서 계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훌륭한 하늘의 회계사였던 바울이 이 말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여러 번 여긴다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말은 계산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회계장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로 계산되어야 한다. 나는 그 의를 아브라함의 대변란에 기입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회개의 대변란에 의를 기입하셨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을 더 정확히 번역하면 율법이 없이는 죄가 계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죄로 계산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죄는 율법이 없이도 존재하지만 그 죄는 하나님의 회개 장부에 기입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에 올 때 우리는 영적 수학을 사용하여 계산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와 함께 부활한 사실을 회개 장부에 기입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차별난과 대변난으로 구분지어 생각해 보십시다. 차별난에 있는 첫째 항목은 아담 자신입니다. 아담은 차별난의 큰 항목을 차지합니다. 아담 밑에 둘째 항목은 허물, 즉 범죄와 불순종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나타난 대로 허물과 범죄와 불순종은 모두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아담의 타락을 말하기 위해 표현을 바꿔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이 타락은 차변에 들어가는 수십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차변란의 셋째 항목은 아담의 허물을 통해 들어온 죄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죄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넷째 항목인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의로울 뿐 아니라 온전하시며 항상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은 즉시 손을 대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죄 뒤에는 언제든지 심판이 따릅니다. 죽은 다음에라야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린 6천년 전에 아담 안에서 모두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차변란의 넷째 항목입니다. 다섯째 항목은 정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다음에는 그분의 정죄가 따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포함한 아담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이 정죄받을 때 우리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차변란의 총액은 무엇입니까? 총액은 사망입니다. 사망을 여섯째 항목으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앞에 있는 다섯 항목의 총액입니다. 아담, 허물, 죄, 심판, 정죄의 총액은 죽음입니다. 죽음이야말로 인류의 회계장부 기록에 있는 우주적 차변란의 총액입니다. 할렐루야, 대변란을 찬양합시다. 우주적 회계에서 우리에게는 대변란이 있습니다. 이 대변의 첫째 항목은 아담과 대비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담과 대비되지만 그 둘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같지 않습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담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대변란에 기재될 때 그 액수는 가히 셀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모두 우리의 대변이 되다니 정말 기쁜 일입니다. 난 아담의 차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밑에는 대변란의 둘째 항목인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순종은 의로운 행동이라 불리웁니다. 순종과 의로운 행동이라는 말은 뜻이 같은 단어입니다. 아담의 행동은 허물이나 범죄나 불순종이라 불리우지만 그리스도의 행동은 순종이나 의로운 행동이라 불리웁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어떤 컴퓨터도 그 가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가 아담의 불순종과 허물에 대비되듯이 은혜는 죄와 대비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대변란의 셋째 항목입니다. 죄와 은혜 중 어느 것이 더 우세합니까? 바울은 분명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죄보다 얼만큼 뛰어납니까? 나도 그것을 모릅니다. 바울 자신도 단지 그것을 더욱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차변의 죄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대변의 은혜가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이 차변란의 넷째 항목임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대변란의 항목은 무엇입니까? 심판에 대비되는 항목은 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이해하기 힘들지 모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은사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방언이나 이적을 행하는 은사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을 읽어보면 그 은사가 하나님의 의임을 알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났고 우리에게 와서 값없는 선물인 하나님의 의를 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을 계속 읽어보면 로마서 5장에 있는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은혜란 우리의 누림이 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누림, 즉 이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죄로부터 은혜가 왔고 은혜로부터 의가 옵니다. 그러므로 은은 심판과 대비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는 한 당신은 심판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은 심판을 삭제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당신이 나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의로운 만큼 의롭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선물이 있는 한 심판은 불가능합니다. 의의 선물 다음에는 정죄와 대비되는 칭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변란에는 다섯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의 총액은 생명입니다. 물론 이 생명은 여섯째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대차 계정을 결산해 봅시다. 차변란의 총액은 사망이고 대변란의 총액은 생명입니다. 어느 것이 더 큽니까? 말할 것도 없이 생명이 더 큽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우리의 육적 생명이 아니며 우리의 혼적인 생명도 아닙니다. 그 생명은 사망을 삼키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하고 창조되지 않은 무한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대변란의 총액은 차변란의 총액보다 훨씬 더 큰 액수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하여 이제 로마서 6장으로 전진합시다. 로마서 5장의 기초가 없다면 로마서 6장을 밝히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두 상황이나 두 상태에 있지 않고 두 인격과 두 사람에 있습니다. 첫 사람은 차변의 모든 내용을 포함한 아담이며 둘째 사람은 대변의 모든 내용을 포함한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어느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됨.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음. 로마서 6장 3절에서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는 첫 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만 둘째 사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침례의 외적 형식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용된 물의 종류를 놓고 따지고 어떤 사람은 침례 방법에 대해 논쟁합니다. 침례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물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선하건 악하건 모두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인 그리스도를 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그분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까? 그 길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것입니다. 침례의 의미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넣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식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극히 중요한 체험입니다. 침례 행동에는 반드시 영적 이동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침례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의식적으로 침례를 행하지 마십시오. 침례를 행할 때 우리에게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놓고 있다는 확신과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침례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면 그 침례를 한낱 외적 형식이나 의식으로 그리치지 않을 것입니다. 침례란 아담의 지체들을 죽음에 넣음으로써 그들을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습니다. 흠정역에서도 로마서 6장 3절에서 안으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침례 형식과 방법에 대해 논쟁하는 사람들은 침례 본래의 목적에서 얼마나 벗어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침례를 행할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넣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의식을 계속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넣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습니다. 비록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만 침례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육에서 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도 육에서 영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죽음과 부활이 필요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금과 연합함으로 우리는 아담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을 때 우리는 아담의 일부에서 그리스도의 일부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연합의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에 관한 두 가지 또 다른 사항을 분명히 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와 함께 자람. 로마서 6장 5절은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와 함께 자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본받아라는 말은 침례를 가리킵니다. 침례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침례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랍니다. 이 함께 자란다라는 말은 번역자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헬라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안다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같은 의미의 헬라어 단어가 누가복음 8장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에서 사용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을 때 어느 의미로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흙에 씨를 뿌리는 것과 흡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씨는 뿌려지지만 실제로 그것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합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던 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생명의 새로움 안의 행함. 우리는 그의 부활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의 부활을 본받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의 새로움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두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침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는 것을 보아야 하고 그의 부활을 본받아 즉 그분의 부활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자라야 함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이제 그와 함께 살아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 안에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고 이제 그의 부활 안에서 그의 거룩한 생명 안에 그와 함께 살아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깨달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암과 역임. 봄으로 암.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받아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통과한 것은 모두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힘과 부활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영광스러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려면 우리는 그러한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이상은 우리의 아는 것의 기초가 됩니다. 어떤 사실을 본 후에는 결코 그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는 즉 우리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부활한 영광스러운 사실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보는 것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보는 것은 이상으로부터 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로마서 6장 8절부터 10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실을 보려면 우리에게는 이상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두 사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알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근거를 믿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보는 것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해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에 게시된 영광스러운 사실을 보려면 이상의 필요함을 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로마서 6장의 교리적 지식을 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장에 게시된 사실의 이상은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실을 이상으로 보는 것은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로마서 6장에 있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로마서 6장의 교리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실을 이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문제를 강조하지만 그 사실을 보지 못하면 그것을 교리로 이해하여 믿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이상으로 본다면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것을 안다고 할 때 그것은 실제로 영적 이상으로 어떤 사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로마서 6장을 단순히 교리로 이해하는 데 만족하는 우리를 구원하여 이 장에 계시된 영광스러운 사실을 보게 하시도록 우리 영안에 분명한 이상을 허락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그 실제 안에서 알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김. 로마서 6장에 계시된 사실을 보는 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장부 계산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겨야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하며 또 다른 면으로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겨야 합니다. 이 여김은 우리의 보는 것을 기초로 합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연히 계속해서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깁니다. 이것은 계산의 문제입니다. 여김이란 봄으로서 생겨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여깁니다. 일단 사실을 본 후에는 우리는 우리가 그러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본 것을 믿음으로 여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기술을 배우고 이 기술을 연습합니다. 모든 사람이 증거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기술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을 봄으로써 자연적인 믿음으로 여기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을 보지 못하고 단지 교리적인 이해에 따라 여기는 기술을 사용하면 언제나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을 봄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을 언급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여김에는 믿음을 초래하는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을 보았다면 우린 그것을 믿고 따라서 그것을 여길 것입니다. 거절함과 드림의 합력. 우리가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길 때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경들이 이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병기라는 말 대신에 흠정력은 도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같은 헬라어 단어가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 의의 무기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병기라는 말보다 무기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바울은 의의 병기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의와 불의 사이에 전쟁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의 관념에는 그것이 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병기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은 사람 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은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합니다. 이 말씀도 전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런 전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구가 아니라 병기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병기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전투에 대비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음을 깨닫고 자신을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는 지체를 전투에서 싸우는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지체를 하나님에게 종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종으로 드리고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린다면 우리는 자연히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부활한 그리스도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영생의 편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영생에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모든 속된 것에서 우리를 분별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드림의 결과는 거룩입니다. 이것이 우리 체험의 순서입니다. 즉 우리는 보고 여기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합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거절해야 합니다. 이것은 죄가 우리의 타락된 몸 안에 여전히 거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와 합력하지 마십시오.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합력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수동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동적인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수동적이라면 당신은 사기당하고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이어서는 안 되고 너무 능동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수동성도 능동성도 모두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실을 보고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기고 우리 지체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죄를 거절하며 우리 하나님과 합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거나 당신의 남편을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거나 친절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죄를 거절해야 합니다. 죄가 당신에게 와서 어떤 것을 제의할 때 당신은 죄야 내게서 물러나라 난 너와 아무 관계없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죄가 당신을 주관치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여, 난 당신의 종입니다. 난 당신과 합력해야 합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든 안 하든 그것은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난 당신과 함께 합력하기 원합니다. 난 당신의 노예가 되기 원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시든지 난 당신을 따르겠으며 당신과 합력하겠습니다. 수동적이지도 말고 능동적이지도 마십시오. 다만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합력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의로울 뿐 아니라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내적이고도 인격적인 변화를 체험할 것입니다. 거룩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은 로마서 6장에서 이어집니다. 로마서 6장은 영생에 이르는 거룩으로 끝을 맺고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성령으로 시작됩니다. 로마서 7장은 어디로 갔느냐고 묻지 마십시오. 로마서 7장이 성경에서 지워질 수는 없지만 우리 경험에서는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의 끝에서 로마서 8장의 시작으로 건너뛰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의미하는 바는 한면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사실 안에 있다는 것이고 단 한면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사실은 우리를 아담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는 옮겨졌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을 근거로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죄를 거절하고 자신과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생명과 합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거절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주장할 아무 근거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아래 서 있으며 죄와 그 세력을 거절할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편에 서서 자신과 지체를 하나님께 종으로 드려 위치적으로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분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해야 합니다. 요약해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으로 침례받음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 안에서 그와 함께 자라왔고 이제 그의 부활 안에서 그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하늘의 회개 장부에서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깁니다. 이 여김을 근거로 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종으로 드리고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룩하게 하는 역사를 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합력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거룩하게 됨이고 그것은 영생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